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한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이 화창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모으시고 또 이렇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46번째 시간으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일부분이 제목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우리가 이를 닦고 샤워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 종일 일하거나 생활하면서 이제 땀도 나고 머리에 기름도 끼고 떡도 지고 또 입에서 또 이제 냄새도 나고 이제 그러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수시로 씻어야 하는 이유는 수시로 계속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더러워질 일이 없다면 씻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더러워지지 않는다면 또는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그럼 씻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세수하며 살았을까요? 샤워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첫사람 아담이 땀이 나면 각질과 함께 이 곰팡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 세균 때문에 때가 되고 뭐 그래서 거기도 때밀이 이태리 타월이 필요하고 뭐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이 났을 때 박테리아 등으로 인해서 이게 냄새가 나고 세포가 떨어져 나온 각질과 섞여가지고 이게 때가 되고 하는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발생한 부패 현상, 썩는 현상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이런 어떤 오염과 부패 때문에 때를 씻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수영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 몸의 그 부패 또는 오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씻을 필요는 없지 않았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가 없으면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이 없으면 정결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 목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것 같으세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때는 우리 썩지 않는 몸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자, 썩지 않는다는 이 표현에 모든 부패가 다 이제 포함되는 말일 터인데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은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씀했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제 그때에는 이제 우리 몸이 죄와 죽음, 사망 이것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부활의 몸이 되었고 또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렀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때에는 부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더러움도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엔트로피가 보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몸을 씻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현 세상 그때 그 아담 때나 뭐 저기 이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도 우리 추정을 하는데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현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씻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낡아져가고 더러워지고 또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러우신가요? 피가 뭘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몸에 상처 나서 피 나서 그 피가 다른 데 묻으면 깨끗하시던가요? 옷에 묻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내 피도 그런데 다른 피, 상대방의 피나 심지어 짐승의 피가 묻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시죠? 아, 깨끗하구나. 아우, 정결하게 되었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는 피가 묻으면 더럽게 됐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의 몸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죠. 몸에 피가 묻는 것으로 인해서 피가 뿌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피가 발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아니겠구나. 그렇죠? 그럼 뭘까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것은 사람 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혼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의 뭐를? 예, 기억하시죠? 이 구절. 너희의 몸을? 예, 너희의 혼을. 너희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몸이 아니라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의 용도는 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혼을 위한 거예요. 혼을 위한 거. 아 요즘 그 우리 임원섭 형제님 통해서 장년주일학교 때 몸과 혼, 영에 대한 것들을 잘 배우고 계시죠. 자 사람의 혼에 속죄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사람의 혼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에스겔서 18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때의 혼이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그 혼인데 어찌되었건 그 혼이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세 파트 중에서도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 바디 이것은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혼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혼이 목말라 그러면은 컵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드는 것 이것은 몸이 하고는 있지만 원래 몸은 아무것도 못해요. 혼이 시키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짓냐? 죄는 사람이 혼이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바디, 몸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 이 혼이 사람의 세 구성 요소, 몸과 혼과 영 구성 요소 중에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영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력과 같아서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본질적 요소는 영이라기보다는 혼인 것입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그 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날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3천 혼 가량이 이제 그 교회에 더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세 요소 중에서 몸과 혼과 영 중에서 혼만 교회에 더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람 자체가 더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이 혼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정의를 갖습니다. 이 어떤 지적인 능력,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의지 이런 걸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학습하고 상상하는 능력, 또 희로애락을 느끼는 능력, 그다음에 자유의지에 따라서 뭔가를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도 이 혼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행위가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이 인간의 혼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그 영이 죽게 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몸이 결과적으로 이제 부패 과정이 진행되면서 930년 살고 나서는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이제 숨을 멈추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었죠. 반대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성경은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혼의 구원에 이른다. 또 히브리서 10장 39절 표현대로 하면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도 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그 혼적 작용, 혼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혼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영이, 그 사람의 영이 즉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몸은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어떤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혼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그 혼이 이제 그 죄를 위한 그 형벌의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이고 또 죄로 더러워진 그 혼이 깨끗하게 씻긴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죄로 더러워진 오염된 죄로 오염된 이 혼을 씻는데 뭐가 필요한 것이냐? 그때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피가 필요하다. 네. 혼을 위한 형벌의 대가도 피값으로 지불하는 건데 이 오염된 혼을 씻는데도 이 피가 필요하다. 피로 그 혼을 씻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육체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었죠.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그 피, 이 사람의 죄를 위한 그 피를 해결한, 죄를 이제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피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 때 임시방편으로 이제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피가 사람의 몸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의 그 혼을 깨끗하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 피를 사람의 겉에, 사람의 몸에 뿌리거나 바르는 일도 실제로 하기는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그 20절서부터 보면은 제사장을 세울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숫 양을 죽여서 그것에 피를 취해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발라요. 실제로 사람 몸에 바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제단 위에 돌아가면서 그 피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바르고 기물, 제단에도 바릅니다.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의 의복들에 뿌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피를 지금 실제로 사람이나 기물에 뿌리거나 바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세울 때 귓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런 데다가 사람에게 바르고 사람의 옷에 뿌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이 기물에, 그러니까 제단에 이제 뿌린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이제 예가 있는데 레위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이 이제 나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자의 그 이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 오른쪽 오른발 엄지에 마치 제사장처럼 그렇게 이제 그 피를 바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요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혼의 속죄를 위해서 이제 피가 이제 그 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어떤 기물에도 피를 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거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 보실래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거의일까요? 모두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좀 그냥 편하게 지나갔을 텐데 거의? 거의. 그러면은 뭔가 다른 것들, 그러니까 피로서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은 무엇이고 그 무엇이 어떻게 깨끗해졌겠는가? 아, 성경 전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나 어떤 기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좀 잠깐 보시면 물이 사람과 기물을 정결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서 섬길 때 또는 성전에 섬길 때 그 성전 또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물두멍에 그 가득히 담겨 있는 그 물, 그 뭐 하는 용도냐? 제사장이 물론 짐승을 씻을 때도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거 안 하고 들어갔다? 그럼 죽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거기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21절 이런 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씻으면 죽는 거예요. 야, 이거 저나 여러분이 그 저기 잠자기 전에 샤워 안 하고 자면 죽는다 뭐 이랬으면은 이 게으른 사람들은 참 굉장히 곤란했을 텐데. 씻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참 성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이게 물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깨끗하게 한 거죠. 지금 우리 요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가 지금 사람이나 기물을 깨끗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히브리서에서 지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라고 했으니까 다른 어떤 경우에는 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있구나 할 때 첫 번째 지금 본 것이 물이고 그 물로 깨끗해지는 예의 첫 번째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이제 유출이 있을 때 뭔가 몸에서 살에서 계속해서 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피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 이제 그 병에서 이제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제사장의 검사를 맞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제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옷도 빨고 그 다음에 살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유출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몸을 씻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민수기 19장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건 같이 보십시다. 민수기 19장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민수기 19장 2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암송아지는 암송아지인데 빨간 암송아지인 거예요. 뭐 당연히 이것은 피를 의미했겠죠.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이제 제사장에게 끌고 오고 진영 밖에 끌어내서 거기서 죽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라고 합니다. 이 암송아지를 그냥 이 장작에다 올려놓고 그냥 이걸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9절에 보시면 그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요. 재를 모읍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쓴다.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물을 이게 이제 이 물의 그 이름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거룩히 구분하는 물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거기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않게 되면 부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누가 만질까요? 가장 쉽게 만지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오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이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제 그런 예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전쟁에 나갔던 모든 남자들은 다 이 물을 뿌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례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가족 중에 장례가 발생했어도 시체를 어쨌든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이 물을 이제 뿌려야 됐겠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릇에 붙잡아 맨 뚜껑이 없어 열어놓은 그릇도 다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데도 뿌려야 된다는 얘기고 16절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 그러니까 시체와 관련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자기 옷을 물로 목욕을 해라.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라. 그리하면 그가 저녁 때 정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물은 물인데 이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워서 그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흐르는 물,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만든 그 물, 그 물이 이 사람도 정결하게 하고 기물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물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불도 또 뭔가를 이제 정결하게 하는데 뭐 사람을 불에 의해서 정결하게 할 수는 없겠죠. 다 타버리면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람은 불에 의해 정결하게 할 수 없는데 그럼 뭐냐? 금속류는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합니다. 사람을 불에 의해서 정결하게 하는 이걸 누가 행하는 거냐면 이것을 마귀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의 그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데 그게 이제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불에 태워주기는 인신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속에는 사람도 불에 의해 정결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마귀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불은 불로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기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31장에 이제 보면은 미디안과 전투에서 이제 돌아오는 자들이 거기 탈취물들을 이제 다 가지고 왔을 때 2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2절에 오직 금, 은, 놋, 쇠, 주석, 납 등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조금 신기한 생각이 안 드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민수기잖아요.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BC 1500년경, 145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무슨 고조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금, 은, 놋, 쇠, 주석, 납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렇죠? 예.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23절에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다 그 물을 통과하게 할지니라. 아까 그 거룩히 구별하는 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은 물, 그 물. 그러니까 그 금속류를 불에 통과하게 해서 견딜 만한 것들은 불을 통과해서 정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것, 가죽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 물, 거룩하게 하는 그 물, 그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레위기 13장 5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의 의복은 아예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전염성이 있는 이때의 나병이 뭐 현재의 나병과 똑같은 것인지는 좀 다소 이제 어떤 이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것은 아예 태워버리도록 우리나라 그 위생 개념 전혀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 이런 얘기를 다 미리 3500년 전에 해놓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피와 물과 불이 뭔가를 깨끗하게 또는 정결하게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자, 피는 혼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피가 뭔가를 깨끗하게 할 땐 기본적으로 그것은 혼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피를 바르거나 기물에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효과로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물과 불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정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을 통과시킨다. 전쟁을 하고 나면 뭐 당연히 그 뭐 진흙탕이니 뭐 이런 흙에서 막 뒹굴고 뭐 이랬겠지만 또 그 사람이 죽고 짐승 말이나 이런 짐승들이 죽고 하면서 부패되고 하면은 그 모든 세균들이 어때요? 옷이며 이 병기 창이며 활이며 이런 데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묻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걸 살균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60도에서 100도 사이에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사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균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료 현장에서도 이제 160에서 180도로 1시간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하는 이 고온 멸균법으로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은 물이다. 그럼 이 물도 정화 효과가 있었느냐? 일단 아까 그 이제 사람의 몸을 겉을 씻는 물도 당연히 이제 우리 샤워하듯이 세정 효과가 있었겠지만 이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은 이 물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한 것입니다. 이게 살균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온에서 유기물을 연소시키면 미세한 다공성 탄소가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그 활성탄과 같은 이러한 이 다공성 탄소가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 악취 분자를 흡착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 숯이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숯 같은 거 이렇게 집에다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왜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작은 구멍들이 숯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 세균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흡착한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할 때 정수기 필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로 채워져 있냐면 활성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탄소 성분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물 속에 있는 어떤 그 입자들이나 세균들 이런 것들을 그 미세한 구멍들이 그걸 다 흡착해주는 그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송아지를 태운 완전하게 태운 그 재가 이제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다가 섞으라 그랬냐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섞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고여있는 물은 상대적으로 이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이것을 턱 타도록 섞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물 안에서 이제 활성탄이 들어가면서 미세한 부유물 입자가 흡착되고 가라앉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의 pH가 올라간답니다. pH가. 그리고 세균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누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이 그 우슬초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 물을 무엇으로 찍어서 뿌리게 하셨냐면,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게 하셨어요. 여기 민수기 19장 17절, 18절 그런 데 보면 그게 나와요.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재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이 정결한 자도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감염을 이렇게 전파할 위험이 없는 자겠죠. 의학적으로. 그래서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과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슬초라는 이 식물은 일종의 풀이죠. 이 식물은 박하의 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하향 아시잖아요. 박하. 이 우슬초라는 식물 안에는 페놀화합물 플라보노이드, 베타피넨 뭐 이런 성분이 있대요. 우린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냐? 항바이러스 효과를 낸답니다. 면역 활성화 효과를 낸답니다. 그리고 우슬초 그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항균 및 항진균 효과가 있다. 이게 과학 저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본 거예요. 과학 저널에 이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슬초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참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그 정결하게 하는 물 그거 찍어 바르는 그 풀 줄 때 아무 풀이나 준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물에 이제 이 물에 의한 이러한 이제 정화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 안팎을 정화해 줘요. 사람의 몸에 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물이 이제 몸속에서 돌면서 이제 콩팥과 방광을 통해서 노폐물, 독소, 요산 이런 것들을 다 배설하게 해주죠. 또 혈액의 점도를 조절하고 혈액 속의 노폐물을 운반해서 제거할 수 있게 해주죠. 또 세포 내의 영양분을 운반하고 사용된 그 부산물을 씻어낸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실 때 굉장히 그 바탕을 굉장히 치밀하게 형성하신다는 그것을 좀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의 몸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고 또 당연히 우리 그 몸의 외부 이 피부에 땀, 때, 기름, 먼지, 미생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기생충, 박테리아 이런 게 쌓이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정화하는 효과가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나 또는 화학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와 물과 불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시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신다? 물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신다? 불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홍수 사건, 전 세계를 물에 잠기게 하신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게 맞습니다. 온 세상, 폭력으로 가득해졌던 그 온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기까지는 하실 수 없었던 사건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 거인들을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물로 온 세계를 멸망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물로 지구를 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미상 볼 때 이해가 되시나요? 죄로 완전하게 오염된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물로 씻어내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하나의 침례로도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침례. 근데 거기에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것도 또 이렇게도 또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번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과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 그 키워드들만 잘 보시면 노아의 날들이라는 게 있죠. 자,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물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노아 식구들은 구원이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침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거기 때문에 지구가 침례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침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헬라어의 이제 밥티스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잠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례 씻는다는 의미의 세례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관을 시켜 보면 침례를 통해서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데 이 지구 전체의 더러움을 제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침례라는 것의 그 의미가 이제 씻어내는 것도 그것도 그 의미를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는 포함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침례라는 그 단어는 바프티스마 또는 영어의 baptism이라는 이 단어는 이 잠긴다는 의미,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인 것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통해서 전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피를 통해서도 그걸 하실까요? 자,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데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고 7년 후에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성도들과 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14절을 보면은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과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이게 거의 문자 그대로 피가 철철 넘치는, 그래서 땅에서 강물같이 피가 흐르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의 즙을 짜낼 때 이렇게 바닥에 구덩이를 파서, 바닥이나 바위에 구덩이를 파서 이제 거기다가 포도들을 다 넣고 사람 발로 들어가서 이제 막 으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한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서 거기서 즙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게 해서 그것을 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인류를 심판하실 때 마치 그 사람이 포도를 이렇게 담아서 그 거기에 그걸 들어가서 으깨듯이 사람을 으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제가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으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강물처럼 실제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땅에 이렇게 흘리셔야만 할까요? 이 피를 이렇게 흘려서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 효과가 있다고 이제 믿습니다.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이제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었을 텐데 땅에서부터 그 피소리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너가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해도 땅이 그 어떤 효과를 너에게 충분히 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와 엉겅퀴를 대고. 그런데 그 민수기 35장 3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살인자에 관한 얘기인데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땅을 더럽힌다는 표현이 나오면서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해요. 이때 피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그 앞부분에 보시면 살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된 그 얘기예요. 그러면 땅을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뭐 피를 뭐 칼로 쳐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와서 죽는 것도 살인이고 뭐 목 졸라 죽였어도 살인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이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뭐 주변에서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은 뭐 너무 흔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굉장히 무감각하지만 이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땅이 피로 인해서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깨끗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니까 그 살인자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듯이 사람을 으깨서 그 피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온 땅이 6천년 동안 사람들의 그 살인자들, 그 우리가 다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들, 사람들로 인해서 이 온 땅이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럽혀진 땅, 살인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땅은 그 살인한 자의 피로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피로, 물리적인 피로, 실제 우리의 피로, 인간의 피로 그렇게 땅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물로 이제 지구를 깨끗하게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피로, 그 땅, 지구를 깨끗하게 하세요. 자, 이제 불이 하나 남았죠. 자, 불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하나님 도저히 참으실 수 없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제 그들을 때려서 그 땅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신 그 이제 사건이 있죠. 그런데 또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때 이제 곡과 마곡이 이제 사탄이 잠깐 놓이고 곡과 마곡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할 때 그때도 보면은 하늘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오늘의 이 취지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은 뭔가 죄를 정화시켜 버리는 죄를 불태워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다 그렇게 불살라 버립니다. 자, 그런데 궁극 이런 것들은 이때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 이제 땅을 태우시거나 사람을 태우시는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불로 이 모든 우주를 태우실 것에 대한 어떤 그냥 맛보기 편에 불과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자 그러니까 빅뱅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하실 때 있는 얘기입니다.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제 분자, 원자, 아원자 단위에서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인데 크고 흰 왕좌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불에 의해서 해체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로 이 단순히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이렇게 불태우시는 것 이것은 우주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정화인 것입니다. 우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우주를 깨끗하게 하는 일. 우주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천년왕국 때에 지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천년왕국 때 보면은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드워지고 거의 평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곳이 되고 그러면서 짐승들의 어떤 저주도 다 풀리고 사자들의 어린 양과 뛰놀고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쳐도 물지 않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세상은 완전한 회복은 아닌 거예요. 완전한 회복. 그게 천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것도 완전한 회복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수준에서의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6천년간에 또는 천년왕국까지를 포함해서 7천년간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 타락과 죄의 흔적까지도 불로 소멸시키는 일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야 이제 로마서 8장 21절 표현대로 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된 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오염이 없는 그 곳에서 완전한 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이제 우리가 좀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온 우주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첫째 궁창, 첫째 하늘 그럴 때는 이 대기권 하늘이고 둘째 하늘, 둘째 궁창 이렇게 부를 때는 그게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인데 그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새롭게 창조될 하늘과 새롭게 창조될 그 땅은 셋째 하늘만큼이나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완전한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죄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완전한 정화를 거친 불로 그 이게 이제 그 정말 어마어마한 불이겠죠. 그 원소들이 해체될 때 우리가 그것을 핵 분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핵 분열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열과 그 불로 이 온 우주를 해체시킨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정화를 거쳐서 새롭게 만드신 그 하늘과 땅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처럼 거기에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이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원래의 창조 세계, 이것은 정결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또 아담에 의해서 죄가 하늘과 또 이 땅에서 이제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온 우주와 이 사람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염된 것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은 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바예요. 예, 여기서 이 피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혼에 대한 얘기다. 1차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인간이 혼으로 죄를 짓고 그 대가로 혼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죄로 오염된 혼을 씻을 수 있는 혼의 오염을 죄의 오염을 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이기 때문이다. 예, 죄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 하에서 실제로 사람의 피, 짐승의 피를 사람의 몸의 일부에 바르거나 제단에 뿌림으로써 상징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물리적으로 정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피가 아닌 것으로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물과 불입니다. 이 물이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안팎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몸의 안팎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 물이라는 어떤 그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물이라는 그 물질에 부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어떤 그 이 계획 가운데서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이제 사람을 깨끗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나온 재를 이제 흐르는 물에 섞어서 그 물을 거룩히 구분하는 물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 물을 사람이나 기물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노아 시대에 죄악으로 오염된 이 모든 전 지구를 물로 씻어내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불로 태우는 것, 이것은 이제 불에 견딜 수 있는 금속류를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생물학적 오염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을 통한 정화를 언제 또 하시냐? 최종적으로 온 우주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우주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섬기는 분이 무슨 무당들이 섬기는 무슨 최영 장군 신 뭐 무슨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무슨 그 이 삼각 포크를 쥐고 있는 무슨 포세이돈 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밀하신 분인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드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런 모든 디테일한 계획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신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허접한 거 섬기면서 되도 않는 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나머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도 성취될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우리의 믿음이 이제 견고해질 때 좀 믿음을 가지세요. 뭐 이렇게 그런 말만 한다고 사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관한 이해가 넓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알아갈 때 그 안에 어떤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든든함. 기초적인 그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탕이 되면서 야, 이런 거구나.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놀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좀 놀래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당장 내가 오늘 몇십만 원 더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시고 그분을 경외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